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징계하시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그대의 손에 떡 열 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미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특새 23일차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배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세우고 갈아치운 이 무도한 지도자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 증표로 여로보암의 손을 잠시 불구가 되게 했다가 다시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인을 읽지 못하고 엎드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은 오늘 본문 초반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우리 33절 34절을 보면은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그의 악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고 했어요. 일반 백성을 계속 함부로 원하기만 하면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왕의 마음에만 들면 왕에게 충성하기만 하면 성직자를 함부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세상 왕이 이렇게 함부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이 회개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면 열 가지 재앙을 얻어맞고도 회개하지 않고 갈수록 강팍해져가는 그 옛날 이집트의 바로왕을 연상케 합니다. 이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어떻게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는지 참 놀랍다는 뜻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들려준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고 손이 말랐다가 성하게 되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기적도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환상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참된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도 그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 없다고 불평한 게 홍해 갈라지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우리가 기적과 환상은 하나의 사인일 뿐이지 그게 가장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그는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하겠습니까만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짚어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매를 맞는지도 모르면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만 파멸당하는 게 아닙니다. 34절을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앞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의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기서 이 일이란 여로보암이 이때까지 저지른 많은 죄들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가문이 멸망하고 후손이 끊기고 이스라엘 왕조가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시작이 여로보암의 아들로부터였습니다. 1절 열왕기상 14장 1절 2절 읽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에 대한 징계로 그 아들 아비야를 치셨습니다. 이 질병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든 징계의 회초리였기 때문에 어떤 의사나 약으로는 고칠 수 없고 이것은 영으로 풀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많은 경우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것들은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절대 육체적인 힘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한테 주는 여로보암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바로 죽이지 않고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텀을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팍한 여로보암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여로보암도 알고 그래서 그 옛날 자신에게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줬던 선지자 아이야가 생각이 난 거예요. 탕자가 돼지 우리에 떨어져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듯이 인생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오게 돼 있어요.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사명을 그동안 헌신짝처럼 내팽겨줬습니다. 예배를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를 나라에 퍼뜨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차마 직접 이 아히야 선지자 앞에 나설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대신 보냈는데 그러면서도 좀 머리 쓴다고 항상 이 머리를 안 써야 될 사람이 머리를 쓰는 게 문제인데 아내한테 당신이 왕비의 화려한 옷을 입고 가면 안 만나줄 수 있으니까 평범한 시골 아낙네 복장을 하고 신분을 숨기고 살짝 가보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참 당시 인간적인 의학의 힘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진짜 급해지면 진짜가 누구인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3절 읽습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평범한 서민들이 선지자에게 드리는 기본적인 선물 세트. 이게 그냥 미니멈인 거예요. 여로보암은 왕비인 자신의 아내가 철저하게 신분을 숨길 수 있도록 이 선물까지도 서민들의 선물로 이렇게 위장하는 머리를 썼습니다.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이 참 희한해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방자하게 죄를 짓더니 위기에 몰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또 인정을 해요. 희한한 사람이죠. 그래서 선지자 아이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기 아이 문제에 대한 답을 쥐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라를 타락시키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막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한 사람이 위기에 닥쳐서는 이 신앙이 기본적인 그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4절 5절에 보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웠다고 했습니다. 아마 여로보암과 그 아내도 소문으로 아히야가 늙고 이 눈이 어두웠다는 말을 듣고 초라하게 변장만 하면 자기가 누군지 숨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만약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면, 이 아이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믿었다면 이 정도 변장으로 이 선지자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이게 참 우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찾아올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렇게 영적인 준비를 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보이지 않는 영적 준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얄팍한 속임수로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필요한 것만 쫙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 살기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필요한 때만 꺼냈을 수 있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6절 읽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와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와라. 우리 요새 그 복면가왕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TV에서.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열심히 가면을 쓰고 노래하긴 했지만 진짜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은 그냥 바로 맞춰버리더라. 야, 가면 써, 빨리빨리 벗어. 너 누구지? 하고 탁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면을 뚫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변장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기의 병든 아들을 좀 살려주십사 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일말 기대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지자가 들려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가 원하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알려고 하는 사람, 문제의 근원이 된 죄 문제에 대한 회개 없이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만 어떻게 대충 해결하고 가려는 사람, 심령의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힘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에게 어프로치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로보암은 예기치 못했던 재앙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부인이 변장하고 왔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올 때는 변장하고 오면 안 돼요. 가면을 쓰고 오면 안 돼요. 내 모습 이대로 겸손하게 와야 돼요. 회개하면서 와야 돼요. 진실하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불꽃같은 눈을 가지신 그분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기도하면 안 돼요. 가면을 쓰고 예배하면 안 돼요.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암 걸린 사람이 자기는 몸살 걸린 정도라고 생각하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 나라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지금 여러 파상적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영적인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이 나라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마 여로보암이나 그 부인이 가면을 벗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선지자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더라면 용서를 받고 아들의 생명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위선된 모습은 결국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갔습니다. 7절 9절 읽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야 여로보암, 너 왕되고 나니까 뭐 세상 다 잡은 것 같이 너 주제 파악해. 네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이 백성 중에서 아무나 세울 수 있었는데 너를 택해 세웠잖아. 네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국가 경영을 하라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함부로 자기 사리사욕으로 잘못 사용하면 그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찢은 거예요.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려 열 지파나 되는 강성한 반역 세력을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새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거셨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는 차별화된 좋은 정치를 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힘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치신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시작부터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를 나라에 퍼뜨림으로써 네가 나를 등 뒤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나를 멸시했다는 뜻이. 몇 번의 경고에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아들의 병 문제로 찾아온 여로보암 아내한테 그 아들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로보암에게 임할 심판부터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닥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눈에 보이는 문제가 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정말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그것이 사업 문제든 건강 문제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 그 문제의 뿌리가 죄 문제랑 연관이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이렇게 풀고 나야 육의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못 알아들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의 질병이 여로보암에게 회개하라는 경고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가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텐데 여로보암이 그걸 못하니까 이제 그는 경고가 아닌 진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0절 12절에 쫙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뭐 듣기만 해도 다리가 떨리는 무서운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 너의 집이 망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 왕족의 씨를 이을 왕자들이 다 죽을 텐데 시체마저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개와 소의 먹이로 던져질 것이다. 그 말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누가 다 죽인다는 거예요. 둘째로 여로보암의 지금 병들어 있는 아들은 그 어미가 성에 돌아가는 순간에 죽을 것이고 셋째 여로보암의 앞으로 왕조가 몇 대를 못 넘기고 종식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로보암의 바로 다음 때에 한 왕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립니다. 왕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에는 아주 피해 정치보복이 계속되면서 나라가 나중에는 수백 년 후에 망하고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부터 그냥 선포해버리셨습니다. 정작 처음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고 갔던 아들 문제에 대한 답은 제일 나중에 들었습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죽을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까닭은 이 아이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여로보암 아들의 죽음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애도할 정도로 그 아들이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고 했어요. 아버지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폐역한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신앙심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가의 다른 사내들은 모두 비참한 죽음을 당할 텐데 이 아이만은 그래도 모든 백성들의 애도를 받으며 제대로 된 장례식을 거쳐 안치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착한 아들이 못된 아버지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연좌제를 잘 안 묻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레위지파처럼 조상은 죄를 지었어도 후손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다시 쓰는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여로보암의 아들의 케이스만은 그 반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도자의 죄가 그의 권위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운명도 달렸기 때문이죠. 여로보암처럼 아비가 잘못된 길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듣고 회개할 줄도 모른다. 아비가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도 아주 치명적인 먹구름을 들이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믿음의 명문가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오늘 하는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의 미래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태어나지 않은 우리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아니 그 자녀의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끼쳐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가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해서 낳게 될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의 죄, 조상의 죄가 어떻게 3대, 4대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죄의 삶을 살면 그것이 그 다음 세대까지 대물림이 됩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가 아내가 아닌 여자와 불륜을 일으켜서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들어보면 그 남자의 아버지도 그런 죄를 저질렀던 그 이력이 있어. 여러분이 이렇게 병원을 가면 그 병 가족 이력을 보잖아요. 집안에 또 암 걸린 사람 없습니까? 이런 걸 테스트하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죄의 씨앗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영적인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어떤 힘인 거예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가 어쩌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나 이전에 뿌려진 어떤 씨앗을 거두고 있는 것일 수가 있어요. 어떤 집안에도 보면요, 그 집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죄의 패턴들이 있어. 도박으로 아버지가 아주 혼이 났는데도 그 자녀들도 도박을 해요. 불륜으로 가정이 깨지는 거, 우울증이나 이런 많은 이 죄의 증상들이요, 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회개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국가적인 리더십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 각 가정의 문제에서 왔어요. 각 가정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아직 싹트고 있는 우리도 모르는 시대 때부터 내려온 그런 죄의 패턴과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어떤 악한 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여러분의 아비의 때, 할아버지의 때, 어떤 때에 누군가가 어둠의 세력에게 무릎 꿇고 그 죄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도박과 폭력과 슬픔과 두려움이 어느 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가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파워를 선포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가문으로 초청해 드리십시오. 그 순간에 죄의 악순환이 끊겨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나와 내 자손을 덮으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드기처럼 남아있는 그 어떤 죄의 잔재도 하나님은 능히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를 산산히 무너뜨렸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저주의 그림자가 아닌 축복의 빛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약한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중간중간에 받았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까지 경고를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징계의 매를 때리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여로보암은 그걸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에스겔서 18장 21절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 산다는 것은 그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서 살아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들 하나하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의 뒤에 영적인 원인들을 너무나 많이 제공했어요. 이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여로보암처럼 죄를 넘겨줄 수 없어요. 그러면 착하고 죄 없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의 죄로 죽은 것처럼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죄의 추수를 우리 자녀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 파괴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난 빚더미를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다음 세대에게는 절대로 그런 죄의 무게를 넘겨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없는 아들이 아비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들로서 다음 세대를 향해 지고 있는 영적인 빚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느낍니다. 돈은 물려주지 못해도 십자가의 피로 온전히 모든 죄를 해결하고 믿음의 축복을, 은혜의 축복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